예,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6월 12일 금요일 또 금요 성경 공부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성화해 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신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7장에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자 이 땅에 심판과도 같은 정말 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퍼부어질 마지막 심판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세의 재앙이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뤄가고 계시고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실 최후 심판과 구원의 현실을 미리 가르쳐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자 세상에서 힘있고 부요한 자들까지도 다 두려워 숨고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을 가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17절이 어떻게 끝을 맺었죠? 그들의, 즉 죄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For the great day of their wrath has come, and who is able to stand? 이제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에서 보여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자들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그 진노의 심판의 날에 담대히 설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날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날이 될 것이죠. 따라서 이제 7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죠?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일곱인을 떼시기 전에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일곱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취하여 받으시고 천국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곱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 땅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보내어질 사방의 바람, 이것이 내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천사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다른 천사를 예수님으로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님으로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인치시고요. 심판의 날에 건져지게 하시는 모습이었죠.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로 이 말세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시며 내리시는 마지막 날의 재앙들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세상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지 않게 하시고요. 오히려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인에 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에 관한 것도 구약에서부터 가르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인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보겠는데 먼저 여러분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6절. 예, 찾으셨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서에서 지금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이제 가르치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그 진멸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직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자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에 이런 현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은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 구원 때에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구원 때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애굽 땅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집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하게 하셨죠. 즉 그 피로써 인친 집은 쓰여를 해주신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가정이 다 심판을 받는데 이 피로 인친 집은 심판에서 보존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다 같은 현실들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인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심판의 날에.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날에 건져주고 또 마지막 천국 구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9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에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심판하시고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에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고 이마에 표를 받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반하는 인침과 표를 받는 현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침을 하시고 표를 받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반하는, 반대되는 인침과 표를 받는 현실이 있는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흉내내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표를 주고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앞으로 이 구절은 자세히 또 살펴볼 시간이 오겠지만 여기서 666의 표가 나와요. 짐승의 표. 이 666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째에 사람을 만물의 왕으로 지으셨는데 이후는 7일째에는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일에 살아가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7일째로 가지 않고 6일째에 머물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철저한 인본주의의 삶이 666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에는 사단이 있고요. 따라서 666은 사단의 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세상 죄인들을 자기 이름으로 인치고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인치는 현실들이 다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이마에도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표를 주신 것도 영적인 현실이듯이 사단의 표로 인쳐지는 것도 그 표를 받는 것도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그런 현실이 아니죠. 얼마 전까지 베리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어오는 14장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인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신다는 말만 나오지만 이제 그 백성들을 인치시는 모습이 14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영적인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숫자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게 인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 오늘 본문 7장 4절에도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14만 4천이 14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참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다 지켜지고 건져져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인치신 백성들을 다 아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 이 아신다는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맺은 그 자녀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수를 14만 4천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전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 거기에 천을 곱한 숫자죠. 이를 다시 말하면 꽉 찬 하나님 백성들의 수, 즉 인침을 받은 모든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14만 4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예,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시면 14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신다는 것하고 뭐가 연결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치심과 이름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인치신다, 이름이 주어진다.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구약에서도 목자가 자기 양을 구별하기 위해 목자에게 인을 치고 자기 목자가 양들에게 인을 쳐서 자기 양들이라는 증거를 삼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을 인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도 누구에게 우리의 이름을 주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요.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름을 주어 나에게 속한 내 자녀라는 표를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받는 겁니다. 그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고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 되었고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는 아들이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성령님의 그 인치심이 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 거냐?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적용하시고요. 이제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침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의 부음을 받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이라.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다 지켜지고 보호받아서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재앙조차도 우리를 다시 심판으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천국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며 담대히 어떤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이러한 인침의 현실을 또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자기 이름을 두시며 인친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었죠? 실제로 그 인침, 그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은 눈에 보였어요. 어떤 현실이었죠?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나아갈 때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르고 또 제사장 예복을 입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패를 두르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 이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쓴 패를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 어린 양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다 성령님으로 인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그 신약으로 오면 인치심을 다 성령님과 연결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신약으로 오면은요 이렇게 인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것을 다 성령님을 주신 것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더 뚜렷하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떼시며 심판을 내리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인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치셔서 심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 역사적으로 오순절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 보좌에 앉으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말세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나요? 받았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나요?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영원한 소유라,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실 것이라.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나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즉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어 신앙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렇게 성령님의 인치심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어디서 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도 어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이 또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교회에 속하여 이 말세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로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신 자들을 심판날까지 심판 중에서도 다 건지시고 지키셔서 영원한 천국 영광에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우리에 관한 말씀이고요. 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중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이어오는 5절에서 8절에 구약의 12지파로 연결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7장 5절에서 8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지금 이렇게 인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인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열두 지파로 알려주시고 이들이 14만 4천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구약의 열두 지파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파들이 나오죠? 순서대로 보면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구약의 열두 지파들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빠져있는 지파가 있어요. 일단 어떤 지파가 빠져있을까요? 예,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를 이루잖아요. 그 지파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이름만 나오고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이 오신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보여집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그리고 따라오는 순서들도요 형제들의 순서가 아니에요. 계통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약의 열두 지파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열두 지파가 의미하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에 더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이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14장 1절로 가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하지 않고요. 14장으로 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이어오는 14장 2절에서 5절로 가면 이들은 다 이 14만 5천 명은 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것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만 새 노래를 배워 부를 수 있다. 근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14만 4천만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우리가 배웠던 5장 9절에서 10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14장에서는 14만 4천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하셨죠? 그런데 5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자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어오는 7장 9절에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신옷을 입은 백성들,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5절에서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해놓고 7장 9절로 가면, 이어오는 9절로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9절로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은 신옷을 입은 자들, 새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들은 이 땅의 땅끝까지 모든 예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열두 지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에서 배웠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세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 영적인 열두 지파로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죠.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이방인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인치심을 받아 심판에서 지켜주고 건져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환난이나 시련을 받지 않을 것이라, 아니면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 등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세상 죄인들이 다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믿는 성도라고 해도 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이 세상에는 심판으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9장에서도 볼 거예요. 그 일곱 인이 떼어지는 사건 이후에 일곱 나팔이 불어지는데요. 일곱 인이 떼어질 때 보여지는 말세의 재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심각하게 보여져요. 일곱 나팔이 불 때. 그때 가면 이 재앙이 뭘 의미하는가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인들이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흔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더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으로 갈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흔들어서 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는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 날의 심판의 현실을 통해 이뤄 가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알려주는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어떻게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 날에 말세에 지켜지고 보호함을 입는 모습입니다. 여러 시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신다는 뜻이에요. 다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더라도 고난 중에 있다가 더 큰 고난을 또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인치셔서 지키시는 은혜를 따라 더욱 믿음으로 굳게 되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라 천국 영광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고난, 아니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인침을 받은 자로 끝까지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며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저희로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써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모든 심판에서 건져진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담대함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나든지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며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며 천국 영광까지 무사히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